오늘은 경매 얘기 좀 해볼 건데요. 경매 물건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경쟁률이 최고치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기원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경매 물건 쏟아지는 현상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경매 물건이 지금 이제 쏟아지는 거는 2020년과 21년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저점 시기에 거래대금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 사상 최대의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코로나의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산 것이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것들이 이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버티질 못하고 경매 물건으로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매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큼 경매가 더 추화가 될 건지. 근데 이 경매 예정 물건이 지금 또 4만 건이 넘게 지금 대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물건은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정 물건이라 하면 언제까지를 텀을 두고 보는 거예요?
경매 접수가 돼서 이거를 일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매의 건수로 잡히는 이 물건이 지금 4만 건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등록조차 안 된 지금 경매 물건들이 그렇게 여전히 많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요?
네네.
자, 데이터를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네. 상황이 어떤지 서울 지역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 이제 막대 그래프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물건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부터 이제 그 막대 그래프 경매 건수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제 2012년이나 13년 정도만큼은 아직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평균 정도? 그 정도 지금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추이적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좀 특별히 많은가요? 아니면 지방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건수 자체는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가 제일 많긴 한데요.
네.
아직은 아파트는 많진 않아요. 지금 이제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일단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네.
그다음 유형별로 보면은 오피스텔과 빌라 이쪽의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계속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 지금 경매 통계는 23년 만에 경쟁률을 최고치다 여기 통계에는 지금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서울 아파트 같은 매각 추이도 보시면 저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고, 그다음에 네. 빨간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파란색 선은 매각가 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해서 이제 얼마에 이제 낙찰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매각 유리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예를 들어서 100채가 나왔다. 그럼 100채 중에 몇 채 정도가 낙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매각률인데,
네.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저게 조금씩 오른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즉, 매각가 유리나 매각률이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경매 시장도 조금씩 지금 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게 지금 영끌족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게 좀 지속할 걸로 보시나요?
가장 큰 원인은 2020년과 21년은 금리가 정말로 낮았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거의 실질적으로 한 2배 이상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100만 원 내던 걸 200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경매 물건으로 또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격 자체가 2021년의 연말 정도가 가격의 정점이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가격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경매로도 쏟아져 나오는 것들도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정도가 그럼 바닥 일 거냐에 대한 네.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방송에 얼마 전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상중 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반기는 고만고만 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하락이 완만한 하락이 될 거냐 급격한 하락이 될 거냐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네.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환율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율이 최근에 1360원을 넘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면 지금 1380원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이 좀씩 불안해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가 한 두세 달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24년 하반기에는 완만 하락보다는 2022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상당한 급락 장세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또다시 급락 장세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럼 또 연끌해서 이런 부동산을 사셨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 또다시 경매 물건이 또다시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경매 물건이 시장에 많이 쏟아질 걸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경매 물건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그냥 1, 2년 증가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3년, 4년씩 이렇게 계속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추세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쌓여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시장이 쌓이기 때문에.
네네.
네. 낙찰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월 아파트 낙찰가율이 85%, 네. 그래서 19개월 만에 이것도 최고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났어요.
네.
이거는 이걸 회복세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대세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에 그냥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세 하락 중에 잠깐 반등이 나타나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상황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두 번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22년 하반기 이후에 23년 한 번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고, 그리고 하락을 좀 하다가 24년 초부터 또다시 이제 다시 정책 등 효과로 인해서 다시 또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차원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또 낙찰률이나 낙찰가율 자체도 조금씩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떤 고점에 21년의 고점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현재 어떤 시중에 이런 매물보다 한 최소 10에서 15%는 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경매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이 경매 시장이 조금씩 지금 단기적으로는 과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모양새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수요자들이 어쨌든 집값 흐름을 지금 예측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어서 경매로라도 잡아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있는 것도 같고,
네.
아니다, 더 큰 집값 하락이 올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결국 집값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에 몰리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실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매 시장은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경매 시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경매 물건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의 호황 때문에 2010년대 중후반부에는 경매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22년, 23년 이러면서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물건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경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코로나 시대의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아 보이거든요. 아, 우리 집값이 20억 찍었어. 근데 지금 20억 좀 안 돼. 그럼 다시 거기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 시절처럼 또다시 이런 막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부 이제 이렇게 경매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경매 시장이 조금씩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 요인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 영향도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아, 네, 당연히 작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신생아 특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이 최고의 재테크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엄청난 지금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결혼이나 출산을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특례적으로 이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준 거니까
네.
굉장히 저는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경매에도 영향을 주나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당연히 이제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거래량이나 그 다음에 시세 가격을 보거나 이걸 봐도 지금 단기 반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단기 반등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완전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경매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그 네. 강남 3구에서도 경매 낙찰 사례가 좀 나오면서 이거를 해석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이게 또 집값 얘기예요. 또 네. 이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사두려는 수요가 네. 몰린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징적인 점이 있나요?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네. 경매 데이터만 제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건수 자체가 너무 작아요. 지금 한 월에 한 20건 정도?
어...
네, 물론 이제 조금 많았을 때는 한 30건 가까이 됐을 때도 있었는데 일단은 경매로 나온 일단 건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네.
자, 매각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한 40에서 최근에 이제 5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채의 강남 서초에 경매 아파트 물건이 나왔다면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낙찰을 해가는 거고 낙찰을 해가는 가격의 수준은 감정가의 한 85%에서 한 89% 정도로 낙찰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두드러지게 회복하는 그런 추세나로 보기에는 너무 그
그렇죠.
건수가 적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건수 자체가 굉장히 작은 상황이고 이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굉장히 덜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이 10억 이상 아파트들은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매 이 어떤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로 나오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아 강남 서초는 절대 안 떨어져
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의 한 10에서 많으면 15% 정도 가격에는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정도 가격에 또 낙찰을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빌라 경매 시장 동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세 사기나 뭐 이런 문제 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매 시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008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을 했던 뭐 11, 12, 13년에 나왔던 경매 물건 건수보다 최근에 이런 빌라 다세대 경매 건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빌라 다세대의 경매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각률과 매각가율을 보더라도
네.
최근에는 살짝 반등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아무도 이제 이쪽 빌라의 매매 시장을 거들떠보질 않는 거죠. 안 좋다라고 판단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매각가율 그래서 가격도 감정보다 훨씬 더 싸게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이 되는 그 비율도 100채가 있다라면 그 중에 한 20, 30채만 낙찰이 된다는 등 이렇게 이제 상당히 낮은데 최근에는 저게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면은
예.
자,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수요가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합니다.
아파트요?
아니요, 빌라요.
아, 빌라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 그렇죠. 원래는 빌라를 사서 거주를 하셨던 분들이 빌라는 네. 무서워라고 하니까 빌라를 전세도 찾지 않고 월세만 많이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의 월세 수요가 좋아지다 보니까 빌라의 월세 수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투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빌라에 대한 어떤 투자의 매력도는 계속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매각률이나 매각가율이 다시 또 좋아지는 게 아마 이제 또 소수의 이런 또 이런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빌라 시장에 또 참여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빌라 경매는 뭐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또 다른
네,
움직임이 있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정부에서 무슨 모아주택이나 뭐나 이런 쪽으로 지금 이런 공공사업을 또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해당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매력이 있을 수 있죠.
지방 네. 상황을 조금만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현상이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대구의 경매 시장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경매 물건 건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대구의 경매 건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인 낙찰가율과 낙찰율이 계속 조금씩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네. 네,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구의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현재 이런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점점점 많은 분들이 지금 입찰에 도전도 하고 감정가 대비해서 이 낙찰가율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저거를 놓고 봤을 때는 대구 이 경매 시장이 계속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 건수는 많아지고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집값이 이제 바닥이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싸죠.
예,
지금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고요.
네.
하지만 지금의 수준이 역사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무릎 밑이냐라고 했을 때는 무릎 밑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허리 밑으로 그래도 이제 조금 사볼 만한 정도의 가격은 됐지만 뭐 한 5년에 한 번이나 10년 한 번 정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냐인 거를 여쭤보신다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말이나 한 내년 상반기 어느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세로 아마 돌아설 것 같습니다.
인천도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도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좀 힘들었던 네. 인천 지역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근데 대구만큼은 아니죠. 경매 건수가 조금 늘긴 했지만 대구만큼은 경매 건수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매 건수가 어느 정도 늘긴 했지만 아주 많지는 않고 지금 매각가율이나 매각률을 봤을 때는 조금씩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이나 내년 한 초중반부터는 바닥을 찍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아마 접어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뭐 급매로 사시는 것도 좋지만 경매가 이제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현재 시세보다 10에서 15% 정도는 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5억짜리 집이라고 할지라도 10%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10억이면 1억을 내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도 최소한 10에서 15%는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물건이 꽤 있기 때문에 대구나 인천 쪽에 이제 내 집 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해 말에서 한 내년 초중반 어느 즈음에 입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정말 이제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절호의 시기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요?
올해 하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올해 빠르면 올해 말.
올해 말.
빨라도 올해 말. 빨라도 올해 말. 저는 아마 내년 한 초중반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이것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제 완만하게 하락할 거냐, 급격하게 하락할 거냐를 상황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정부가 이제 다양한 이런 부양 정책들을 또 펼치고는 있지만, 그냥 실수요만 자극하는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실수요만 자극을 해서는 부동산이 이제 완벽한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저는 대세 상승으로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뭔가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까지 같이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도 여쭤볼게요. 지금 그래프 그림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보이는데
네.
저것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2020년과 21년에 그 코로나 이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시기에
네.
또 건물 쪽을 봐도 건물의 이 거래대금 데이터가 사상 최대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건물을 사거나 파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던 시기였는데 이때는 이제 금리가 또 싸고
그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을 뭐 60%, 70%, 80% 많게는 90%까지도 막 대출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대출 많이 받아서 건물을 사셨던 분들이 이 이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런 급매나 경매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차트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의 지금 경매 건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 공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잘못되는 케이스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또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공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는 사실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2차 부동산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주거용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건물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저는 상당한 충격파가 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매 건수도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랑 다른 점이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낙찰 받으려는 수요가 있는데
네.
이런 이게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이제 건물 우리가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건물들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낙찰 받으려는 사람도 적어서 낙찰 가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이 화면에서 이제 파란색이 매각가율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매각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런 수준이 좀 꽤 좀 낮은 수준인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막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에 막 전국에서 분양이 쏟아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식산업센터랑 조금 다르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이나 구분상가나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공실도 많고 이런데 경매까지 쏟아지면은 그 충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
네, 그 충격이 정말로 상당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저런 시끌시끌한 이야기들이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같이 공동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자 부담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가 그 건물에서 4천만 원이 나왔고 근데 이자가 한 3천만 원 정도 냈어요. 그러면 10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자 부담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증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월세가 여기서 4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자 부담이 6천만 원이니까 매월 2천만 원씩 손해를 안고 이 건물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이게 1년, 2년 되다 보니까 이거를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급매로 매각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금 대비해서 뭐 60%, 70%, 80%까지 손실이 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건물을 가지고 계신 우리 특히 이제 2020년과 21년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사실 우리 건물주 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여전히 안개 속 같은 경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